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파키스탄 북부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2가 있어요. K2는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요.
남부에는 타는 듯이 뜨거운 신두주의 사막과 아라비아의 몹시 더운 해안지대가 있어요.
남부와 북부 사이에는 거대한 인더스강이 푸르고 울창한 골짜기를 지나며 흘러요.
파키스탄에는 카라치와 라오르처럼 크고 사람이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천 개의 작은 마을들도 있죠.
파키스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도 성장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문화적으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무슬림입니다.
수백 명의 파키스탄 무슬림은 여전히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교사님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파키스탄이 이슬람이 아주 강한 나라, 그러니까 아주 이슬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니까 좀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슬림의 땅 파키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이브라임의 아버지가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늘 감사해야 해. 오늘같이 더운 날이면 나도 학생이 되고 싶구나. 그러면 라마단에 대해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을 테니 말이야.
라마단은 이슬람교에서 지내는 절기로 일출부터 일몰 사이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달을 말합니다.
이브라임의 아버지께서는 온종일 전동 인력거를 운전해서 라홀의 지저분한 거리를 다니며 손님들을 이동시킵니다.
라홀의 날씨는 정말 덥고 먼지가 많아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 행운이야. 많은 그리스도인 어린이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단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둘러앉았을 때 이브라임의 아버지가 하신 말에 대해 생각했어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에 금식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브라임은 적어도 학교에서는 점심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었어요.
이브라임과 이브라임의 친구 라작이 학교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브라임은 자신의 사촌들처럼 온종일 일을 해야 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을 알고 있어요.
학교에는 한반의 학생 수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힌두교를 따르는 친구들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알려주는 수업 내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지요.
라오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는 일은 어려워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보통 어린아이들을 괴롭혔는데 특히 무슬림이 아닌 아이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을 이상한 별명으로 불렀지만 절대로 혼인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이브라임은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 중 한 명이에요.
크리켓은 막대기로 날아오는 공을 치는 운동인데 학교와 파키스탄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이에요.
이브라임은 할 수만 있다면 크리켓을 매일 쳤을 거예요.
크리켓 경기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것, 나쁜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저 경기만 즐기면 되었어요.
이브라임이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브라임과 함께 뛰고 싶어 했어요.
감독님조차 이브라임을 칭찬해 주었어요. 하지만 감독님이 말했어요.
크리켓을 오래 하고 싶으면 무슬림이 되어야 해. 그러면 최고의 훈련과 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넌 제외될 거야.
이브라임은 아버지에게 불평했어요. 이브라임이 하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뒤에 강하고 부드럽게 이브라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브라임, 네가 하는 말이 맞아. 그건 공평하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에게 공평한 때는 없을 거야. 우리는 부당하게 고통받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할 순 없겠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어. 우리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할까?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 남아야 한단다.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적이라도 사랑해야 해.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옳은 일이란다.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이브라임은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어서 아주 기뻤어요. 이브라임의 아버지는 좋은 어른이었고 모든 아이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갖도록 축복받은 건 아니었어요.
이브라임의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 파키스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 남아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브라임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브라임은 사천에 대해 생각했어요.
도시 건너편에서 화가 난 무리가 그리스도인 소유의 주택에 불을 내면서 사촌의 집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빈민가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해 무언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은 이슬람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가끔씩 무슬림들은 다른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에 대해 어떤 말을 하려면 매우 조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힌두교도와 때로는 다른 무슬림들도 같은 종류의 공격으로 힘들어했어요.
수류탄이나 심지어는 폭탄으로 공격할 때도 있었어요.
이브라임은 파키스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했어요.
파키스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평화 또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안, 평강,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그리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편안과 평안을 말이죠.
저도 편안하다라고 하면 그게 평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편안은요, 이 편안하다 할 때 이 편안은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울퉁불퉁한 이 야외 바닥에서 우리가 잠을 자다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면 어떠겠어요?
엄청 편안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편안은 불편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편안하다고 다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평안은 불편의 반대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평안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근심이나 걱정, 불안, 두려움, 고통, 환난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깨질 때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와,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똑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세상이 주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짜 평안이 있고 또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이겠죠. 또 잠깐 있는 평안이 있고 지속적인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헛것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한반도에는 없지만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또 가깝게는 중국에는 사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막이라고 하면 흙이나 산, 들, 물, 나무 같은 것이 없이 모래로만 가득한 곳이죠?
날씨가 엄청 뜨겁고요. 사람이 살기엔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사막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테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사막의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막에는요,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바로 신기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햇볕의 열기가 이 차가운 땅에 탁 닿으면은 빛이 이제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이 흔들리는 것을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과를 봤는데 실제로 가보면 없는 것이죠?
맞아요. 그것을 신기루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마치 이 신기루와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보고서 그곳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구하려고 막 갔는데 결국 가보니까 그곳에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못 찾는 것,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참된 평안을 빼앗고 또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의 욕망이나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고통, 환난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 평안의 반대말들이었잖아요. 먼저 이 평안을 깨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을 그리고 또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정말 죄로 인해 평안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양심에 막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죄책감에 엄청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죄는 이렇게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실제와 죄를 짓도록 활동하는 이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죄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죄가 우리의 삶을 옭아매는 거네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양심의 귀를 닫게도 합니다. 또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해요.
죄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음란이나 악행이나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하는 이런 악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영혼은 이 죄로 인해서 약해지게 되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모두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안에 있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네요.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만약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요. 욕심, 즉 탐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왜 평안이 없고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근심과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결국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지 선택하며 결과를 맛보는 것과 같네요.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고난과 핍박 또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여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또 그 축복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감춰진 마음의 상처입니다.
맞습니다. 상처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감춰진 상처는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상하고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무참히 깨뜨려버립니다.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속임에 넘어가고 이용당하고 비판당하고 학대당한 것들로 인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속에서는 갈등과 고통,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여.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언제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잊어버릴 수도, 지울 수도 없습니다. 평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내면의 상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치유되어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서 평안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만나는 환란입니다.
맞아요. 정말 세상 속에서 만나는 환란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장애물도 많고 슬픔이나 고통들도 너무 많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항상 위협하고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말씀은 환난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환경보다 닥친 문제보다 더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닥쳐진 문제들과 두려움들, 공포보다 더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향을 죄와 사망이 아닌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혹시 이야기 나누다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막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서
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신기루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찾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면 거기에 물이 없는 거죠.
그쵸.
네, 평안을 나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것이 나한테 평안을 줄 것 같고 사람들과 아주 아주 좋은 관계, 많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세상의 모습들,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에 내가 신기루처럼 보면서 쫓아갔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한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마음이 새기면서 아 내가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물론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삶의 모습으로 신기루 쫓지 않고 하나님 쫓으면서 잘 살아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미는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뭐 돈이나 명예를 쫓아서 살았는데 이렇게 그것을 쫓으면 뭔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좀 더 좋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평안과 편안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안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신 우리 북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슬람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위협을 받고 차별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위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파키스탄을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오는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이고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한 믿음과 능력에 대해 듣고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실케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길, 변함없이 따르시길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순결한 백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성경 속 인물인 루디아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던 제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로, 요즘으로 말하면 의류업계에서 잘나가는 사장이었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고 바울 일행을 물질로 섬겨주셨습니다.
성경 사랑에 특심한 우리 자매님들의 답변을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맞습니다. 자매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였던 귀한 인물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루디아의 출신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인가요?
아마 오늘 이후로는 이 루디아의 출신지를 잊지 않을 겁니다. 루디아의 출신지는 두아디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루디아는 장사하기 위해 빌립보 지역에 와 있다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만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죠?
맞습니다.
루디아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군요. 바울을 통해 루디아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삼스레 더 느껴집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 방송을 통해 에베소, 서머나, 보거머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지금의 교회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특정 지역의 교회에만 그 말씀을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려 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복음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 싸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죠.
그런 반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고난의 길을 갔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버거머 교회는 목회자가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 칭찬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한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눌 두아디라와 사대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 시대 교회에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는 철제 병기 제조창으로 유명해 많은 기능공과 숙련공이 몰려든 도시였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 수호신으로 섬겼고 로마 황제 숭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옷감 직조로 유명해 많은 염색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지역 산업을 가지고 타 지역인 빌립보까지 가서 장사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앞에서 나눈 대로 루디아는 자주색 물감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빌립보 교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철제병기 제조창에다가 옷감과 염색 공장이 있어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머나 교회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던 정책이 떠오르네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비롯해 우상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한 번 밟으면 뼈가 으스러지는 심판자의 모습이지요.
앞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은 훨씬 더 두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심판하기에 앞서 교회의 순결을 잃어버린 두아디아 교회를 심문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교회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시대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많았는지 일곱 교회 중 내용이 가장 깁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요?
아까 서두에서 두아디라가 최고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 수호신으로 섬겼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했고 사람들은 그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가 도시를 먹여 살리고 부욕해야 하며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새 역사를 주도하실 만국의 주제자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받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네요.
맞습니다. 사랑은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견지했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보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버가모 교회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선행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끼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등장하는 여자 이세벨은 교회 지도급 인사의 부인으로 추정됩니다. 직통계시와 엉터리 예언을 하는 자칭 선지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이 거짓된 여선지자를 추종하여 우상과 세상 풍조에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도 교회는 이것을 용납했던 것이죠.
보면 볼수록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군요. 구약에서 이세벨은 아합왕의 부인이었죠.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여선지자를 이세벨로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시돈 지역의 제사장 겸 왕이었던 엣바엘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시집 왔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가장 큰 타격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처럼 이 여자 이세벨도 진리에 있어서 혼란을 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지배해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봤다 들었다 말씀하셨다 느꼈다는 직통계시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통계시와 광신주의를 교회는 잘 분별해 섞어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박해로 모든 것이 막힌 곳에서는 종종 꿈과 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그 해석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는 신비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통용되는 진리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변함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준을 잃으면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순결과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회개하지 않아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과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시무시한 심판이 여자 이세벨 무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행한 것대로 갚으시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신실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굳게 지키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을 붙잡고 말씀 굳게 지키는 것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의 별을 주리라.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동참하게 되고 죄악이 다스리던 긴 밤을 종식시킬 새날과 새 역사를 주도하실 예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4대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중동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부자 나라인데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중동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들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중동 지역에 많이 살고 있죠. 중동 부호의 자녀가 결혼할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분야의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축하 행사를 하고 하객으로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세계적인 가수가 축가를 불러준다고도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전 세계 대기업들과 유명인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이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4대 지역은 금 생산지였습니다. 일곱 교회가 있는 도시 중 가장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금 생산지라니 4대는 엄청난 곳이었군요. 지금의 중동 지역을 떠올리면 그 영향력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맞습니다. 4대는 금 생산지여서 돈이 넘쳐났고 금과 관련된 제조업이 발달해 강대국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쟁이 발발했었습니다.
돈이 많은 곳이었으니 지금의 유명 도시들처럼 활기에 차 있었겠네요. 또 쾌락과 향락에 휩쓸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쾌락과 향락으로 흥청망청하며 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잦다 보니 전쟁의 공포나 위험을 달래줄 종교에 대한 열망도 강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대 교회는 헌금이 많이 거치고 성도가 많고 봉사도 많이 해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목사님, 한두 명의 성도들이 그러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4대 교회 전체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교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뿐이어서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4대 교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있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돈이 많아 성도들도 많고 헌금도 많고 교회 안에 체계도 잘 잡혀 있어 봉사도 잘하고 심지어 종교심도 있어서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교회를 두고 죽은 교회라 말씀하시니 충격입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종교심으로 예배도 활성화되어 있었을 것까지 생각해보니 더욱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겉으로 교회의 체계가 잘 돌아가 보여도 주님 보실 때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4대 교회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도 4대 교회의 이런 모습과 연관이 있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고 성도가 많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관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됨을 보여주신 거죠. 죽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생명을 되찾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군요. 교회를 붙잡고 계신 생명의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방문하셨으니 죽었던 4대 교회도 살아날 수 있었겠네요.
그분을 붙들면 반드시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변화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처방전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라 했습니다.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복음을 듣고 이해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4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쟁의 공포나 위험에서 달래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복음을 형통복음, 성공의 복음,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들었던 거죠.
복음을 믿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성공과 부여도 찾아오긴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중심 내용은 아니죠.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해 4대 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종교개혁자들의 나라를 돌아보고 탐방하는 뜻깊은 여행을 했었는데요. 종교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틴 루터의 나라 독일도 방문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독일에는 대학 후배가 이민해서 살고 있어서 연락을 취해 반갑게 만났는데요. 근데 그 후배를 통해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순례지에서 반가운 만남까지 가지셨다니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간 충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배가 현지 교회에 대해 하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곳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장사하기 위해서,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 독일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정신이 깃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 충격적이네요.
그런 교인들에게 복음은 장신구에 불과하고 교회는 만남의 장소일 뿐이겠군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수련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식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복음과 함께 권해받는 삶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에는 복과 영광과 축복도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거의 죽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사대교회에는 살아있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자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대세를 거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소수여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의 대세를 거슬러 믿음을 지킨 이들은 영원히 흠없이 의로워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안전하며 그리스도께서 심판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로 보증을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수련 성도님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 칭찬받았지만 분별력 없이 거짓된 여선지자를 추종하여 우상과 세상 풍조에 타협하여 책망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과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굳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북수련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대교회는 부유했고 성도도 많고 봉사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의 의무만을 감당하고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을 위해 복음을 믿어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축복도 있지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수련 성도님들, 사대교회에도 대세를 거슬러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던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보존하고 심판날 보증을 서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에 타는 불꽃과 빛난 추석 같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음을 알려주며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 가르치십시오. 분별력 없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인 무리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것을 굳게 지키라 말씀하셨음을 알려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복음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임을 권면하십시오. 예수님이 4대 교회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들고 교회를 주관하신 분으로 등장하셨음을 알려주며 교회의 생명과 주관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가르치십시오. 사대교회는 현실의 풍요를 위해 복음을 받아들여 결국 주님께 죽은 교회로 평가받았음을 알려주며 복음 때문에 받는 축복과 고난을 모두 받아들이고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야 함을 깨닫게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